청취자님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 알림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와, 그거 진짜 셀 수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쉴새 없이 울려대는 메신저에 막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보, 또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까지.
네, 완전히 정보의 홍수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정보랑 메시지가 막 폭발하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온전히 100% 집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림 하나 울리면 시선 뺏기고 에너지도 그냥 속절없이 뺏겨버리죠.
네. 그런데 만약에요, 온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오, 우주의 창조자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흥미롭네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사는 청취자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학자 데이비드 데실바 박사님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분석 자료를 깊이 파고들 텐데요.
네네.
이게 단순히 고대 텍스트 배경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1세기 청중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그 치밀한 논리가 오늘날 우리의 산만한 삶에 어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 서신이라고 하면 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의례적이고 지루한 인사말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보통 편지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첫 구절부터 청중이 도저히 딴청을 피울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한 3단 논법을 들이밀면서 시작하거든요.
와, 시작부터 3단 논법을요?
네, 그 뼈대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둘째, 이 아들은 과거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우주적 존재인 천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위대하다.
천사들보다도요? 오.
그렇죠. 셋째, 결론적으로 과거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지금 우주의 창조자인 아들이 전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건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시급한 문제다.
아, 논리가 진짜 숨 막히네요.
맞아요. 이 거대한 논리가 단 18구절 안에 진짜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려는 말이 그냥 뭐 좋은 교훈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거라는 걸딱 선언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딱 그거네요.
그 1장 1절이랑 2절을 보면 이 메시지의 무게감을 더하려고 과거랑 현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조기법이 아주 탁월하죠.
과거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표현이 참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약간 뭔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아, 제대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저자가 구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계시의 조각들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조각들을 대하는 방식이요?
네.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모세, 다윗,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조각들이었어요.
아, 완전한 하나가 아니라 조각이었다.
그렇죠. 율법의 한 조각, 시편의 한 조각, 예언의 한 조각. 저자는 이 파편화된 조각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재조립해냅니다.
와, 재조립을요?
네. 마치 만화경처럼 말이죠.
아, 만화경이요? 그 돌리면 모양 변하는 그거요?
맞아요. 만화경 안에는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불규칙하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빛을 비추면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칭적인 패턴을 딱 만들어내죠.
아,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든 텍스트를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내면서 흩어진 계시들을 단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청중한테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청취자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네, 어떻게 상상하면 될까요?
그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IT 기업이 여는 기조연설, 즉 키노트 무대인 거예요. 몇달 전부터 인터넷에는 막 유출된 도면, 부품 사진, 온갖 스포일러랑 루머들이 난무했어요.
아, 보통 새폰 나오기 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들 막 카메라가 세 개라더라, 뭐 소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더더라 하면서 그 파편화된 정보만 주고 갑론을박을 벌인 거죠.
네, 막 서로 싸우고.
그런데 무대 위 스피커가 딱 등장해서 그 모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단 하나의 완벽하고 혁신적인 최종 제품으로 쫙 맞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면 청중은 완전 압도당하죠. 기립박수 치고.
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 청중들에게 정확히 그런 지적이고 영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거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훌륭한, 뭐랄까, 스포일러 유출자들이었다면.
스포일러 유출자들?
네, 아들은 마침내 무대 위에 등장한 완성품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아주 까다로운 지적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적과제요? 어떤 거죠?
1세기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에서 온 묵수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잖아요.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언어랑 개념으로 이 성육신 이전의 우주적 아들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현대인인 우리도 그거 설명하기 복찬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완전 이단 취급밖에 딱 좋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유대 문학의 한 갈래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혜 문학 말입니다.
네, 잠언 8장을 보면요. 지혜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이른바 지혜 부인으로 의인화되어서 등장하거든요.
지혜 부인이요? 신기하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일한 창조의 동역자로 묘사되죠.
아, 창조의 동역자.
네, 게다가 기원전 1세기쯤 헬라어로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 이 지혜를 가리켜서 만물의 조성자, 영원한 빛의 반영, 하나님의 선하심의 형상,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솔직히 잠언 8장이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그냥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식의 도덕적인 삶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읽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우주적 기원이랑 창조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존 유대 문화권에 있던 지혜라는 개념과 어휘를 일종의 원자재로 차용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합니다. 원자재로 쓴 거죠.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우주적 원리이자 신적 대리자로 이미 깊이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본질을 대중에게 가장 잘 담아내서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개념적 그릇으로 이 지혜 전통을 딱 선택한 겁니다.
아, 개념적 그릇으로요?
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는 거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기가 막힌 표현들이 사실은 다 이 지혜 문학의 전통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피어난 기독교적 언어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뭔가 새로운 종교적 언어를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청중이 이미 경외하고 있던 우주적 지혜라는 개념을 딱 가져와서 당신들이 막연히 알던 그 지혜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쫙 연결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당시 헬라 철학의 보편적인 윤리랑도 되게 강하게 맞닿아 있었거든요.
헬라 철학이랑요? 어떻게 연결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해준 존재에게 모든 예배와 경외를 비치고 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군요. 비치고 있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인 아들이 말씀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께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우주적인 당이라고 아주 못을 박는 거죠.
와, 창조주가 입을 열었으니까 피조물이 귀를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이치다 이런 거네요.
네,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저자는 아들을 만물의 창조자로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계속 나아가죠.
시편 2000이랑 110편 같은 왕실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이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맞습니다. 우주 최고의 명예를 얻으셨다.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우주적 아들의 어마어마한 위대함과 영광이
네네.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하루하루 핍박받고 수치심 느끼면서 살아가던 그 소수의 기독교인 청중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팍팍한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너무 구름이 이야기 아닌가요?
아, 진짜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당시 청중이 겪고 있던 극심한 사회적 소외감이랑 심리적 상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데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주말에 교회에 나간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요.
길드, 그러니까 상업조합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가족들에게 절연당하고 이웃들에게는 국가의 신들을 거부하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서 조롱당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와, 사회적 죽음이요. 완전 철저한 마이너리티로서 매일매일 수치심을 견뎌야 했겠네요.
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혹독한 캔슬 컬처를 겪고 있었던 셈이네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매장당하는 두려움 말이죠.
맞습니다. 캔슬 컬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는 청중에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사회적 소외와 수치를 견뎌내셨다. 하지만 봐라, 그분은 지금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 십자가의 수치가 끝이 아니었다.
그렇죠. 즉, 지금 로마 제국과 이웃들이 너희에게 가하는 수치는 일시적이고 가짜다. 영원의 관점에서는 온 우주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인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가치관의 전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와, 청취자님,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엄청난 심리적 위로 아닙니까?
엄청난 위로죠, 진짜.
저는 이것을 청중의 영혼에 내리는 심리적 다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웃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막 루저 취급할 때 저자는 당신의 내면에 이 거대한 닻을 꽂아주는 거예요.
심리적 닻. 좋네요.
직장 동료나 이웃들의 조롱이 당신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 당신이 따르는 그분은 우주의 상속자이고 당신은 결국 그 우주적 상속자의 명예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눈앞에 몰아치는 현실의 폭풍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다친 셈이네요.
네, 그 정체성의 닻을 청중의 뇌리에 아주 확고하게 박아넣기 위해서 저자는 1장 후반부에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천사들이랑 아들을 집요하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솔직히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천사라고 하면 그냥 날개 달린 예쁜 애기 천사나 크리스마스 장식 정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귀여운 이미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침 튀기면서 설명해? 하고 좀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천사와의 비교에 집착하는 건가요?
현대인들의 인식이랑 다르게 1세기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서 천사는 아주 공포스럽고 권위 있는 존재였습니다.
공포스럽다고요?
네. 하나님의 천상 군대이자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죠. 무엇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전해준 중재자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 율법을 전해준 게 천사다?
네. 갈라디아서 3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꾸짖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네요.
게다가 제2성전기 문헌인 레위의 유훈 같은 위경들을 보면
잠깐만요, 전문가님. 제2성전기 문헌은 뭐고 위경은 정확히 뭔가요?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죠. 이게 정식 성경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 네네. 쉽게 말해서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70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 서 있던 시대에 쓰인 유대교 문헌들을 말합니다.
아하, 시대적 배경이군요.
네, 그리고 위경은 정식 성경, 즉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랑 초기 기독교인들이 베스트셀러처럼 널리 읽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종교 서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베스트셀러 같은 거였군요.
네. 이런 책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천사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또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영적 브로커이자 우주의 관료들이었군요.
네. 천사들의 위상이 진짜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어떻게 선을 긋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 바람이나 불꽃으로 변할 수 있는 사역자, 즉 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립니다.
종에 불과하다.
반면에 아들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라는 거죠.
특히 시편 102편을 인용하는 대목이 진짜 압권인데 눈에 보이는 저 웅장한 하늘과 땅마저도 결국엔 다 낡은 옷처럼 돌돌 말려 폐기될 거라는 겁니다.
와, 낡은 옷처럼요?
네. 오직 아들만이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낡은 외투처럼 말려진다는 표현, 진짜 시각적으로 너무 강렬하고 소름 돋지 않나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리고 여기서 아들의 변함없는 영원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세기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크리소톰이라는 사람이 불신에 대해서 한 연설이 나오던데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다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맞아요. 인간은 계속 변하니까요.
상황이 바뀌면 어제 나를 칭찬하던 이웃이 오늘 나를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말씀처럼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변함없는 신뢰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 변함없는 신뢰성은 아들이 궁극적으로 통치할 영역이랑도 아주 직결됩니다. 저자는 70인역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면서
아, 전문가님, 여기서도 70인역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로 읽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랑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널리 쓰던 번역본이에요.
네네.
저자는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아들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딱 선언합니다.
천사들이 다 엎드린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아들이 귀환해서 통치하는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언젠가 낡은 옷처럼 없어져 버릴 이 물질적인 지구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오이쿠메네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오이쿠메네? 발음이 참 독특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원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문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불안정한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흔들리지 않는 신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요?
네. 아들은 언젠가 폐기될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오이쿠메네 세계의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며 따라서 그 위대한 천자들조차 결국엔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와,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낡아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세계, 오이쿠메네의 통치자.
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고차원적인 신학과 구약 성경의 인용들, 또 아들의 우주적 위대함.
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서늘한 대답이 바로 2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합니다. 저자는 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까지 숨가쁘게 아들의 위대함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대 수사학에서 아주 자주 쓰이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점층적 논법을 구사하기 위해서죠.
점층적 논법이요?
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단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겼을 때도 사람들이 자비 없는 공정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 작은 걸 어겨도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주의 창조자여 상속자인 아들이 직접 전해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소홀히 여긴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파국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주 엄중하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와, 진짜 논리가 꽉 짜여 있네요. 저는 여기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단어가 바로 표류라고 생각합니다.
아, 표류. 맞아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청취자님, 표류라는 건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좋아,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교회를 파괴하겠어. 이렇게 반항을 결심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표류는 아주 수동적이고 나태한 무관심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노를 젓는 걸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딱 그거예요. 피곤해서 멈추는 거.
직장 동료들이 내 신앙을 조롱할 때 피곤해서 침묵하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영원한 가치에 대한 고민을 슬쩍 미루는 것, 그렇게 서서히 노 젓기를 멈추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폭포 끝자락에 닿아 있는 끔찍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밌는 건 1세기 당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슬금슬금 로마 사회로 돌아가는 이 청중들을 보고 그들의 안 믿는 이웃들은 박수를 쳤을 거란 말이죠.
아, 당연히 쳤겠죠.
오, 드디어 쟤네가 정신을 차렸네. 이제야 유별난 짓 그만두고 정상궤도로 돌아왔어 하고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지금 파멸의 폭포를 향해 아무런 감각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저자가 꼬집는 겁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배교라는 거죠.
무관심이 배교다.
네, 그래서 저자는 2장 3절과 4절에서 이들이 들은 메시지가 결코 가벼운 자기계발서나 뜬구름 잡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네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처음에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생생하게 목격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확증해 주었으며 나아가 하나님 자신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라는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증언해 주신 단단한 반석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반석이요?
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상의 압박이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제발 그 반석에서 발을 떼어 폭포를 향해 표류하지 말라는 아주 애타는 호소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탐구한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뼈아픈 질문은 이거네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떼어낼 수 있는 가벼운 추가 옵션 정도로 취급하진 않나요?
많이들 그러죠, 사실.
낡아 빠진 옷처럼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것들, 예컨대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향해 내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를 추적해보면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숨겨진 우선순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완전 드러나죠. 통장 내역이랑 스케줄표만 봐도.
그렇죠. 우리의 일상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취나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데 맞춰져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흔들리고 낡아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오직 영원한 아들에게 속한 것만이 진정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자, 청취자님. 오늘이 깊고 묵직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소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게 언급되었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단어 하나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구원이요?
전문가님,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결제가 다 끝나서 내 지갑 속에 안전하게 들어있는 영수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끝? 약간 이런 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서신서에서 사용될 때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면 뭐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미래에 상속받아야 할 궁극적인 몫이자 거센 물결을 거슬러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노를 저어 향해 가야 할 목적지 혹은 현재 진행형의 구출 작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구원이 과거의 영수증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야 할 목적지다. 와, 이거 가만 듣고 보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가슴이 뛰는 통찰이네요.
네,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개념이죠.
청취자님,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당신의 일상으로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구원이 지갑 속에 꾸깃꾸깃 접어둔 낡은 영수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거대한 목적지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의 변화가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중요하게 여길 일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까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너 참 적당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이웃들의 칭찬에 취해서 파멸의 폭포를 향해 무감각하게 표류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신이 두 손으로 피가 통하도록 꽉 붙잡아야 할 그 흔들리지 않는 닻은 무엇입니까?
와, 영원에 비추어 오늘을 돌아보게 만드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사색의 메아리가 청취자님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갈망을 동시에 채워줄 놀랍고도 도발적인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